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은요, 모두가 다 직접 화법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지요. 하지만 예언서를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 말이 종종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먼저 예언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메시지가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예언자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너희 그 백성, 너희 땅을 다 불로 살러버리더라. 메뚜기 황충을 보내서 너희 땅을 다 진멸하리라. 자신의 백성, 자기의 땅이 그렇게 당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긴 하는데 듣는 백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백성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64장은 바로 이 후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갑자기 예언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7절부터 돌아가 봅니다. 7절은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되게 예언서를 읽어가면 성경을 읽어가면 내가라고 하는 부분은 I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3장 7절의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맨 끝에 말하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지금 자기 스픽, 자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7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지금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 그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얻는 가장 큰 영적인 자산,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우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사야가 대신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63장과 64장은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아니 왜 예언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문이 들어왔을까? 예,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언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포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종종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어디를 가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누구에게 뭘 주라 하더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가장 정확한 음성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기도의 예언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가 알려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된 믿음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요. 이 사랑에 확신이 없는 채 만약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그냥 이른비 예배에 앉아 있다면은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다면은요. 이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놓쳐버릴까봐 끼어들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너는 내 새끼다 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얘기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소속된 것이다 라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질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까지 참 좋은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럴 때 우리가 덜컥 마음이 멈춰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나 순간순간마다 거짓을 행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 의심하게 되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에게 편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처럼 강력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부르십시오. 하나님. 시간 날 때마다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을 부르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9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찌 말로 끝났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이거 말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육신 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할 수 없는데 어려운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서 그 나라 사람, 그 땅에 가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 영국,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그 파리떼에서 그 모래바람 먹어가면서 그 마사이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과 싸우며 고통하고 있을 때, 암 때문에 키모를 받으면서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정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내 감정이 무너지고 정말로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같은 아픈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내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교우와 교우끼리 그 힘든 관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누가 알아? 예, 하지만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아픈 마음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심지어 내가 정말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치받는 여성 앞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또 13절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이요. 요나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권리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본능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영적 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도자가 정말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지라도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절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처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강력함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깨닫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읽지 않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보옵소서. 주여 보옵소서. 주여 날 좀 봐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날 좀 봐주세요. 이 기도는요, 어쩌면 처절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는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미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찢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혹 아브라함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지금 내 모습을 봐주세요. 내 환경을 좀 봐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주여 보옵소서 라는 기도는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관계는 결코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말 속에는 없지만 16절 앞에는 키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라라고 하는 것은 doubtless, 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보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속자란 신분을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졌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나의 신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시집 보내신 어머니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딸아, 갔다가 이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한다. 남자는 지금 아니면 나중에도 아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철이 들거나 달라지지 않는단다. 갔다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와야 한다. 친정 부모 체면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남의 말은 3일이다. 엄마는 누구네 딸 이혼했다는 손가락질 하나도 안 부끄럽다. 갔다가 아니면 빨리 돌아와라. 엄마가 언제든지 기다리마.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마는 내 딸 뒤에서 내 딸을 뒷받침해주고 응원하며 아낀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엄마는 내 딸을 사랑한단다. 웃기지만 슬픈 말씀. 웃기지만 강력한 말씀. 엄마는 딸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구속자입니다. 엄마는 딸을 언제든지 덮어줄 수 있는 구속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엄마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절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보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특혜를 달라는 것이죠.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이시니까, 그래서 그분께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보옵소서. 날 좀 보옵소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기도가 뭡니까? 나만 특별하게 케어해달라는 거 기도 아닙니까? 아무거나 알아서 해주세요. 요즘에는 중국집에도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 아유 아무거나 주세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주여 보옵소서. 지금 내 상황을 보옵소서. 내 처지를 보옵소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라는 것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도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나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 나인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때에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 때에는 회복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기대하고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니까,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으니까 다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음성으로 말하게 한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보옵소서. 주의 길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